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싸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록교회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끌어가시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엘리사 영감의 7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수양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행 중인 청지기 세미나, 양육학교 바이블 론 캠페인, 또 섬기는 착한 냉장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려드린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영높이를 붙들어주셔서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꽃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엘리사 영감의 7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수양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행 중인 청지기 세미나 양육학교 바이브론 캠페인 착한 냉장고 등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 회복되고 치유함 받고 나음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51교구 김선자 마을 허준석 성도 김명숙 성도님의 모친이신 박소연 선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지역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선에 있는 마을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오늘 1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곳에 그냥 우연히 들른 것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중요한 목적 달성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지난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히 주님이 하실 일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늘 가실 곳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이 한절 안에 우리 주님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선명한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사셨어요.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삶의 방식과 또 가치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고 선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궤도를 수정한 적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발걸음은 늘 하나였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지나가는 오늘 여기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사건과 오늘 이 마을에서 행할 사건은 다른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이곳에서도 열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시고 누구든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의 이룰 일과 연관된 것 이외에는 시간을 들여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영적으로 아주 질이 높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시간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아주 질 높은 삶입니다. 오늘 11절 주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한 마을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마을은 뭐라고 오늘 설명하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 율법과 이방인을 구분 짓는 경계선 사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경계선을 선택해서 지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언급되는데 갈릴리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시다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근데 사마리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좀 더 무게를 지금 두고 계십니다. 더 소외되고 잊혀진 자들, 더 비교되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방문입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들의 땅, 그리고 부정하다고 정죄받는 사마리아의 땅 사이에 지금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회적 등급이 매겨지는 곳,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곳, 누군가가 우월할 때 누군가는 그 우월함 때문에 무시당하는 곳, 누군가는 거룩할 때 누군가는 그 앞에서 정죄받는 곳, 출생의 신분이 차이를 만드는 경계선 상에 지금 주님이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나병 환자가 아주 많이 거했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 무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많은 거였는데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가 나옵니다. 아주 큰 무리예요. 갈릴리에서 밀려난 나병 환자들과 또 사마리아의 땅에서조차 밀려난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나병 환자도 있었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늘 구별되었어요. 섞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모두 다 한 가족이 되어 있어요. 함께 치료받아야 할 공통된 소망을 가진 나병 환자들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실 정말 많은 것이 묵상이 됩니다. 사람은 정상일 때 자신과 이방인을 구분 지어요. 조금만 더 가진 게 있다면 덜 가진 자와 자신을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덜 가진 자도 자신의 있는 것을 최대한 부풀려서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다 부정하다고 구분 짓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병이 이 모든 경계선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나병 앞에서는 소속과 신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병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병, 나병이죠. 나병 환자는요, 자기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병 환자들 뿐이었어요. 나와 같은 처지의 나병 환자만이 유일한 나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지금 함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 나를 낮추고 구분을 없애고 모두 하나가 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멸망당할 죄인임을 늘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스스로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으로 여겨주세요. 어제 본문이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이 은혜를 탁 놓치면 곧장 나는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의롭게 여기고 상대방과 나를 구분 짓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남보다 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뜨려요. 남과 비교하며 나를 높이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의 출생, 나의 거주지, 나의 소유, 내 집안의 자녀들의 형통 등이 나 자신인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나병과 같은 절대적 저주에서 용서받으면 안 되는 죄인인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 자신을 여길 때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구분짓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건강한 자들보다 죄를 덜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병 환자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늘의 주인이 하늘 아래 버림받은 자들 사이로 지금 지나가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의 배려가 보이십니까? 충분히 멀리, 그러나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너무 많은 나병 환자의 무리였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형편대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이 배려하심,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의 발치를 붙들고 간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때로는 간구할 힘조차도 없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나의 현실을 상대하기보다 상대하다 보니 너무나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있는 그냥 그곳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배려입니다. 이에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간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간구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간구에 주님은 아주 매우 특별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외침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르면 머리를 풀고 진영 밖으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레위기 13장 45절에 가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나병 환자들이 다릅니다. 다르게 외쳐요. 자신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놓고 높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나병 환자로서 인생 최초로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소리를 높인 유일한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를 피해 가십시오 외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분, 나병이라는 외적 질병 안에 갇혀 죽어가는 영혼을 진실로 바라보시는 분으로 여겨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부정히 여겨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주님 앞에 외쳤어요. 주님 앞에서는 자신들도 불쌍히 여긴 받아도 될 자들임을, 소중히 여긴 받아도 될 자들임을,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다 열어놓고 마음껏 외쳐도 될 분임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의 저주에 갇혀 부정함을 외쳤던 그들이 주님의 은혜의 아래에서 지금 생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자신을 가렸지만 주님 앞에서는 자신을 내보이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율법과 형식이 같이 외침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동 있는 은혜 안에서만 터져나오는 외침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침입니다.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나를 가리고 숨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열어놓고 마음껏 외쳐도 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마음껏 외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부르짖음도 그분의 품 안에서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분의 품은요, 나의 모든 외침을 감싸고 품기에 충분히 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외침이 왜 그렇게 또 또한 특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는 공동체를 살리는 외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실하면요, 절실할수록 이기적이 돼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절실하면 나도 나 먼저, 나부터, 나만을 외치는 세상이 되죠. 그러나 오늘 10명을 잘 보세요. 10명 모두는 아주 절실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외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나도 힘들지만 그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나 같은 그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은 한 명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닌 집단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여겼어요. 나병 한 사람의 회복이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 한 명의 회복도요,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오는 그 그림을 보면 이 나병 환자 한 명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회복된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나병 환자들은 10명이라도 우리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고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선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공동체의 기도는 그러므로 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워요. 주님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회복하기에 충분히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분으로 여기면서 하는 간구, 한 명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나와 같은 그도 축복해달라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오늘 이 또한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아주 특별한 이유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냥 기대어 하는 간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구하는 기도가 지금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기도예요. 긍휼로 시작된 주님의 모든 명령은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긍휼로 시작하는 주님의 뜻만을 믿습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전적 신뢰, 그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말이에요. 말 못하는 아기의 울음처럼 그냥 울면 엄마가 아기의 울음을 긍휼로 여기며 그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14절에 보면 주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니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가요. 그들이 어떻게 낫지 않은 몸으로 그냥 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몸은 나은 다음 몸을 보이러 간 것이 지금 아니에요. 낫기 전에 그들이 갔어요. 낫기 전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을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그냥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신 말씀이라면 뭔가 거룩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거룩한 영적 촉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낫지 않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으면 가는 게 아닙니다. 가면 낫게 됩니다.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 역사. 우리가 구할 것은 첫 번째도 그러므로 긍휼, 둘째도 긍휼, 셋째도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완전히 잠겨진 자는요,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적은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나는 0%, 하나님은 100%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기도의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10명 모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죠. 나병 한 사람도 고치기 어려울 때에 10명의 환자들을 만나 고치는 장면은 이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한 명의 고침도 기적이거늘 10명의 고침은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였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심이 흘러 넘치는 분. 우리 주님은 조금 열어놓는 분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는 분. 주님은 용량 무제한이신 분. 우리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 시간이 걸리는 분도 아니고요. 한 명 한 명 고쳐주실 수 있지만 단번에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주님의 기적을 통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완벽하게 부족함 없게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료하시는 분, 넉넉하심과 부유하심과 흘러 넘침이 가득하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좋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14절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죠? 이는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로 돌아가도록 사회적 회복, 일상의 삶을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음성 판정 받으면 격리가 풀려나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이 허락을 받아야지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사회로의 복귀,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소원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우리 주님이 돌려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을 위해 떠날 때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 모두 다 아마 큰 소리로 기뻐 외쳤을 거예요. 근데 아홉 명은 큰 소리로 기뻐 외치면서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자 말했을 겁니다. 이 아홉 명은 육신의 회복이나 사회적 회복이 아마 전부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아쉬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알듯 주님은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한 명의 감사하는 자보다 감사하지 않는 아쉬움에 있는 이 9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왜 감사하지 않는가 하십니다. 우리는 이 9명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 9명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10명 중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한 명이 아닌 주님이 아쉬워하시며 찾고 계시는 9명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한 명,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로 돌아왔고 구원까지 확증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감사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늘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아주 가까이 이끌려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과의 거리는 그러므로 감사의 거리입니다. 주님이 멀리 있다고 여겨지신다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금방 내가 내 주님 앞 발치에 엎드려 그에게 예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완벽하게 누리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적, 기도, 응답 여기에는 사회적 회복까지만 있었죠. 이 아홉 명에게. 거기에는요 약간의 편안함은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다 누렸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100% 누리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좀 가슴에 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 나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되는 감사의 축복, 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이끌려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는데 주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